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나온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야곱의 삶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말씀 생각나시나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삼촌 라반의 종된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던 길에 또 에서를 대면할 때에는 하나님과 씨름까지 한 후에 담대히 에서를 대면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디로 가야 했는가, 어디로 가야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정욕을 버리지 못한 야곱이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그 주위를 방황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전적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주변만 맴도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숫꽃과 세겜을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 고난과 시련을 거친 후에야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델로 가는 믿음이 중요하였다는 거죠. 베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가는 믿음은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확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직 속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집에 속하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헌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성전을 보았고 하늘 문이 자기 앞에 열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비록 구약에서는 이 땅의 현실로 증거하게 하셨지만 베델로 돌아가는 믿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곳, 자기가 돌아갈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원리로 삼고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요. 베델로 돌아가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분도 누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5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내가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날에는 각 사람이 다 던져버릴 것이라. 이 말씀이 누구의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느냐? 야곱의 삶이에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 자기에게 세상 유익을 준다 믿으며 버리지 않고 간직했던 모든 우상들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자기 마음의 열망으로 품고 스스로 자원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돌이키며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야곱을 찾아 강림하셔서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또다시 알려주세요. 야곱이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인지 그 세 사람의 현실을 또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것이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고 어떤 구원을 받았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언약 축복의 약속을 또다시 확인하여 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것을 붙드는 믿음으로 또다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이루시겠다는 것을 굳게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후에 이제 야곱을 떠나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야곱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더욱 믿음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자기가 속한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인지 확인한 후에 더욱 믿음으로 자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약속하신 언약 기업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야곱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들과 종들까지 함께 참여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한 몸으로 나아가게 돼요. 당시에 교회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예수님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도 우리가 붙들고 있던 세상 우상들 다 버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더 깨닫게 하시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게 하셔서 한 몸된 것에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베델로 와서 베델에서 떠나는 길 이후에 야곱과 그 가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온 가족들과 함께 모든 세상 우상들 다 버리고 땅에 묻고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말씀까지 확실하게 받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되나요? 이 이후에 야곱의 삶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상까지 다 버렸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조금이라도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도 약속하셨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도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헌신까지 맹세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얼마나 행위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인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따라가는 자들인지, 사실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을 기대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야곱이 막 번창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돌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그래도 빠지지는 않고 교회 나오는데 아니 신실하게 봉사하는데 아니 헌금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상 축복이나 보상이 조금은 따라올 것으로 기대해요. 그 원리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내 열심을 보고 들어줘야지. 헌금도 내가 없는 중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좀 갚아주셔야지. 아니, 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삶이 더 나빠지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삶에 더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기라도 하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려고까지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세상 우상들은 다 땅에 묻고 다 버렸을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까지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죄악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안 섬기고 공자님은 안 섬겨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으로 구원하신 후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왔던 게 뭐죠? 광야에서의 고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종된 삶에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왜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 하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죠? 물 안 준다고. 아니,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덜 중요한 거예요. 떡 안 준다고. 하나님이 떡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상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원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한다고 믿고 있는 모습. 내가 뭘 한 것을 붙들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어떤 우리의 행위나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나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복음을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세상의 다른 종교의 스토리와 다르다는 거죠. 동양미 300석으로 아버지 눈뜨게 해주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스토리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가요. 그런데 성경, 복음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베델로 돌아와서 이제 베델에서 떠나가는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의 삶을 보면 뭔가 좀 나아져야 하는데 아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약속을 확인받은 후에도 세상적으로는 더 큰 고난을 만나고 더 큰 죄악도 만나고 더 큰 슬픔을 겪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마치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벌이나 저주를 받는 모습이지 축복이 아닌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야곱에게 정말 믿음이 없었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떠나갔을 거예요. 아니 축복해놓고 뭐 내 삶에 왜 이런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축복이 없는 것 같으세요 이 안에? 언제 보겠지만 믿음으로 보면 보여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보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전혀 축복이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즉 예수님 안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 현실로는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델로 돌아온 이후에 야곱과 그 가족들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세요. 가장 첫 번째로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떠나가는 길이에요. 뭐 어디 가서 정착한 것도 아니에요. 가는 길이에요. 축복 받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난산으로 인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가장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축복 베델에서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떠나가는 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의 장남인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후처인 빌하와 통관하는 죄를 범해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삭을 이제 오랜만에 정말 만나러 가는데 이삭이 죽어요. 베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도 그렇게 복된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야곱은 가나안 땅 안에서도 계속해서 또 나그네 삶을 살아가며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이 모든 것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겪을 고난이 야곱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야곱과 가족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비록 세상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비추어 보아야만 보이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라헬의 죽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20절에 35장 16절에서 20절 16-20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잉태한 후에 두 번째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을 때 심히 고생했다.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극심한 고통을 받을 정도로 산고가 너무 심해서 마침내 아들을 낳고는 죽어요. 먼저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야곱에게는 라헬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가장 아끼는 보화 같은 아내였습니다. 생각나세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사흘을 참고 견디며 일했죠.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얻으려고. 에서를 대면할 때에도 순서가 있었죠. 자기 가족들을 두었던 순서. 제일 뒤에 누구 뒀어요? 라헬을 뒀어요. 제일 뒤에 두어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려 했다는 거죠. 라헬이 야곱의 보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라헬은 사랑하는 아내를 넘어서서 자기 우상과 같은 존재였어요. 자기 삶에 가장 큰 기쁨과 사랑을 두었던 그 보화 같은 아내를 하나님이 그 젊은 나이에 아기를 낳다가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베델에서 축복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길을 떠나는 길에.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야곱의 믿음이 보여요. 예전처럼 라헬이 야곱의 모든 것이었다면 라헬의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것으로 여겼을 거예요. 야, 라헬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 왜 믿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의 죽음 앞에서 야곱의 믿음이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헬은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바라보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베노니. 이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저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라헬은 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닌가 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믿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로 바꾸죠? 베냐민. 베냐민이란 무슨 뜻일까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편의 아들. 나중에 보겠지만 축복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른편의 아들이시거든요. 라헬의 죽음으로 인해 아들이 태어난 것을 그저 애통해야 할 저주와 절망의 현실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축복과 소망의 현실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야곱이 왜? 하나님 나라의 언약 축복을 받았고 그것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헬이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그렇다면 이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라헬은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아내였지만 사실 구약적으로 따지면 복받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주받은 여인. Barren woman이라는 것은 구약적으로는 언약 저주를 받은 모습이에요. 수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자식을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요셉을 얻었고 이후 베냐민을 낳다가 죽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신약은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자녀를 낳아가는 거죠. 그뿐 아니라 라헬의 두 아들들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의 삶에는 항상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후에 베냐민도 애굽의 볼모로 잡혀가 잃을 뻔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무덤에서 라헬이 울고 있다, 애통하고 있다 이런 구절까지 있어요. 그 자식들을 바라볼 때. 이로 인해서 평생의 야곱은 슬픔과 고통 속에 지내야 했고요. 사랑하는 라헬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그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을 통해.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자기가 험악한 인생, unpleasant life를 살았다. 아마 라헬이 살아서 이것을 보았다면 매우 슬퍼하고 고통했을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베냐민 삶의 나중이 어떠했나요?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요셉은 이런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온 세상과 모든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자리에 이릅니다. 구약적인 현실이지만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씩을 이루게 돼요. 다른 것 지파들은 다 야곱의 아들들로 지파가 이루어지는데 요셉만큼은 자기 아들들이 두 지파를 가져요. 더블 블레싱을 받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그가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파, 가장 귀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북이스라엘아 이렇게 안 부르세요.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대표 지파가 돼요. 그뿐 아니라 남유다에서 남유다 지파에서 가장 존경받던 지파가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믿음으로 지은 베냐민이란 이름의 뜻대로 오른손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축복. 이렇게 라헬의 자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중요한 복받은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라헬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의 어머니, 라헬까지도 온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여겨지기까지 되는 복된 여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제 곧 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는 축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라헬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죽으심을 통해 이루시지만 라헬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오른손의 아들을 낳는 것. 그걸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을 계속해서 구원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라헬의 어떤 선한 행위나 뭐 의로움으로 인해 라헬이 자기의 행위로 얻거나 보상받은 것인가요?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라헬이 신실했다거나 하나님을 잘 섬겼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이 보여주는 라헬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라헬이 야곱의 눈에 너무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는 것 빼고는 못된 일 한 것밖에는 보여지질 않아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언니 레아를 심히 투기했죠. 세상 유익을 위해 죽기를 무릅쓰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집에 수호신 우상인 드라빔을 훔쳤죠. 얼마나 우상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베델로 오기까지도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잘 믿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시기 질투로 가득 찬 여인, 속이는 여인, 야곱 닮았죠. 우상 숭배, 자기 남편 야곱과 똑같이 닮았어요. 그래서 라헬을 또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하고 너무 닮았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런 여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어머니로까지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라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라헬의 삶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엘이 복을 받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구약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약속의 아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누구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에요. 그 야곱에게 속한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받은 언약 축복에까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레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라헬과 레아와 그 여정들을 통해 태어난 열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당시의 언약 대표와 중보자였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야곱에게 속하여 복된 하나님 왕국을 이룰 열두 아들들을 낳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축복의 기업을 함께 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라헬과 같은 자제들이었다는 거죠. 죄인이었고 우상숭배자였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오직 우리의 참 약속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언약 대표여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께 속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영원한 천국 축복에까지 우리가 참여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왕국을 이룰 영적인 자녀들을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니 자랑할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날 같은 여인이었다는 거죠. 속이는 자, 우상 숭배자, 시기 질투 속에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자기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현실을 라헬의 삶이 먼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라헬도 우상을 버리고 야곱과 함께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축복의 약속을 함께 받은 여인이었고요. 교회에 속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옷 입어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도 축복이 있었고 영원한 천국 축복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질문이 생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엘이 왜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비참하게 죽게 하시나? 이것도 축복인가요? 아니야. 왜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죽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맞습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축복이 아닌 것은 없어요.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고난과 시련으로 나타나도 믿는 성도 하나님 자녀에게는 축복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도 라헬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먼저 우리는 라헬의 극심한 해상의 고통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의 해산의 고통은 어디서 생겨난 거죠? 처음 아담과 이브의 범죄 이후에 찾아온 언약 저주의 현실이었죠.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해산의 고통은 아담과 이브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하는 언약 저주 현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느 누구나 겪어야 하는 죄의 결과였죠. 믿는 자라고 해산의 고통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라헬처럼 하나님 왕국에 속하여도 자식이 없고 그것도 극심한 해산의 고통으로 자식을 낳다가 죽음까지 당하는 것은 구약적으로만 보면 언약 저주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라헬이 아들을 낳은 후에 죽기 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이름 지었던 것이 당연했다는 거죠. 구약으로 보면 저주의 현실이었으니까.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저주의 아들. 라헬 편에서는 옛 언약이나 세상 관점으로만 보면 그런 저주받은 현실 속에 죽는 비참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오른편의 아들, 축복의 아들.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기업을 무르는 맏아들을 가리켜 오른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른편의 아들을 낳게 하세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 형제 여러분, 먼저 오른편의 아들이 가리키는 참아들이 계시죠?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 영원전부터 하나님 오른편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이르신 곳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오른편의 아들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기업을 다 물려받으시고 아니 아버지 보좌에까지 함께 앉아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를 참여시켜 주셨나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이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이르게 하시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오른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베냐민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기업을 예수님과 함께 물으며 하나님 보좌에 앉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 현실을 오늘 본문의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베냐민 통해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저주받은 고통과 슬픔과 슬픔의 아들인 베논이었다가 이제는 복된 오른편의 아들인 베냐민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언약 저주의 현실을 언약 축복의 현실로 바꿔주십니다. 라헬의 죽기까지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 오른편의 아들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라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라헬에게서는 축복의 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축복의 아들이 나오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라헬의 삶이 결국 누구의 삶과 닮아있느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극심한 해산의 고통과 같은 저주받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굴 낳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언약 저주를 받으시고 모든 사망과 심판을 다 가져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보아야만,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만 라헬의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라헬은 자신의 저주받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으시는 예수님의 삶에 미리 참여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였던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삶을 예수님 안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 비춰보면 축복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삶의 축복이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냐민까지 합하여 22절 26절에 보면 장차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룰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장남 누가 나오죠? 르벤. 큰 죄를 범해요. 자기 아버지의 후처였던 또 다른 엄마였죠. 몇 번째 엄마인가요? 세 번째 엄마? 여정 빌하와 통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참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지를 알려주려면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되죠. 아, 좀 멋있고 좀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 없는 죄인,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자들,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자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왕국을 이룰 아들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잘나서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 아니 오히려 버림받아 마땅한 소망 없는 죄인들, 나면서부터 완전 타락하여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가야 되는 이 죄인들, 오직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르우벤까지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29절에 가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마므레로 마침내 가는데 얼마 동안 못 봤을 거예요. 얼마 동안 못 봤어요. 몇십 년 동안 아버지를 못 봤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18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와 리브가가 묻혀있고 후에 야곱과 레아까지 묻히게 되는 마므레 땅 막벨라 굴의 장사예요. 여긴 뭔 축복이 보이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약속만 받았지 그리 복받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왜? 자식이라고는 쌍둥이 자식 둘밖에 없는데 야곱과에서 평생 서로 싸우고 죽이려는 모습만 봤어요. 화해한 지 지금 며칠 지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험난한 인생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이삭도 한몫을 했죠. 결국 죽음을 통해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나 있는 천국 본향에 이르러 예수님 품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현실을 뭘로 보여주느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리브가가 묻힌 곳에 함께 묻히는 것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애굽 땅에서 죽지만 나중에 그 관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기에 묻히게 돼요. 구약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이름 본향이 천국이었음을 알려주고 증거하게 하신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세상에서 어떤 험난한 삶을 살았든지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옥 심판에 이르러야 하는 죄인들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형제 여러분, 이 모든 축복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감추어져 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 쇠하고 사라질 세상 축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 날은 예수님 재림 때.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야곱 당시의 주위를 돌아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더 강하고 부유하고 형통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간단히 보여지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족보와 대조되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36장에 가면 36장이 다 에서의 족보예요. 수많은 족장들과 왕들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모습이 에서에게서 보입니다. 그 족보를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의 족보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전에 가인의 후손들하고 셋의 후손들의 족보, 그 삶을 보여주신 적 있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이름을 내고 뭐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셋의 후손들은 그 모습에 전혀 보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한마디만 있어요. 어디가 축복을 받은 편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문명을 이루고 엄청나게 번성하다가 지옥 가는 죄인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며 천국에 이르는 성도들,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확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줘요. 그 구절을 읽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으로 가보시겠어요? Psalm 73. 자,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먼저 14절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지금 시편 73편 저자가 아삽이라는 분인데 지금 어떤 불평을 하고 있나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욱 강건하고 번성해져 가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징계를 더 받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삽은 자신이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건지, 하나님은 정말 권능이 있으시고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인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은 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디 있는지, 이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가 믿고 섬겨야 하는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건지, 계속해서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분께 헌신해야 되는지, 온통 뭘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현실만 가지고 판단하고 불평해서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왜 그런 거예요? 세상 축복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자신이 받은 축복을 깨달았느냐? 17절에서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7-19.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언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인지, 믿는 성도의 영광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았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세상만 구하며 살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셔서 스스로 미끄러져 멸망에 이르도록 놔두셨다.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의 영광, 세상 영광만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고난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영광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삶이라는 것을 아삽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는데 이런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자신을 무지한 짐승이었다. 밥 갖다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짖는 짐승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이것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돌이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22절에서 28절에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무지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세상에서 어떠하든지 이 믿음으로 돌이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열망이 되게 해주시고 가장 큰 보화가 되게 해주시고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의로 온전히 의롭다함을 입어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녀가 되었음을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누리는 축복을 성소에 와서야 확인했다. 지금 우리로 하면 어디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천국 지성소에 이르러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기 와서도 보지 못하면 없어요. 세상에서도 확인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다가 여기까지 와서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보지 못하면 어디서 우리가 찾을 거예요? 이 주일 예배만큼은 기뻐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예요. 어디에 속해 있고 누가 우리의 구원자고 어떤 영원한 축복을 누가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나와서 주일과 예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나와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일과 예배를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 진리를 깨달은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하며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전파하겠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우리 예수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전파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더욱 우리 하나님 기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 축복이 무엇인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 저희로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의 가장 큰 축복임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전하며 그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 주님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